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마지막 세 번째 본론 단락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도 바울이 인물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죠. 현재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직분자들,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선 요데와 순둑의 두 사람에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그렇게 권면했고요. 또 구체적으로 누구지는 알수 없지만 너라고 하는 사람에게 돕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돕는 자가 되라는 그런 권면들을 했던 거죠. 그 이후에 오늘 읽은 이 4절부터 7절까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물론 어제 나왔던 인물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성도가 품어야 하는 마음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세울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가 다 유명한 본문이고 익숙한 내용인데요. 바울이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4절에 한 번, 5절에 두 번째, 6절부터 7절까지 세 번째, 이렇게 나누어서 마음에 관련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4절 이렇게 시작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 간단합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본문, 또 이런 명령, 권면을 들을 때마다, 아니, 기뻐할 수 있으면 다 기뻐했지, 오죽하면 기뻐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할까? 세상에 기뻐하는 걸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반감이 들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앞부분에서 쭉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실은 어떠하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성도들조차, 직분을 갖고 있던 사람들조차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고 또 서로 돕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당연한 것이려기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오고, 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 교회 가면, 예배드리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만나면 내가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얻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 나오면 참 좋은데, 거꾸로 된 게, 아, 세상 속에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재밌게 지내다가 교회만 가려고 하면 막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내가 저 인간을 또 봐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게 참 신앙생활 온전히 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사실 빌립보 교회는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 서로 한 가지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다 있어서 현실 속에서는 참 기뻐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겠죠.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할 때에는 사실 제가 바울이었다면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현실만 생각해 놓고 보면 좀잘 버텨라, 끝까지 좀 버텨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오죽 힘들고 어려우면 또 서로 화합하기가 어려우면 이런 지경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버텨보자, 서로 따로따로 지내더라도 교회 옮기거나 신앙 버리거나 하지 말고 어떻게든 좀잘 버텨보자, 이렇게 해야 할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일 적극적인 명령을 합니다. 버텨라 이것도 아니고요, 인내를 해라 이것도 아니고요,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앞에 있던 모든 내용이 다 마찬가지여서 앞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음 한뜻이 안 되고 있지만 내가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그래야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 옆에 있는 나를 돕지 않는 저 성도가 딴 교회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그 성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다른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네 옆에 있는 돕지 않는 저 성도, 같은 마음 품기 어려운 저 직분자를 쫓아내고 치워버려라. 그래야 기뻐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다음에 기뻐해라, 이렇게 했겠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일단 처음으로 주어진 명령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건 어찌 보면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다음 단계를 권면하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관용하라는 겁니다. 관용하라. 관대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이거를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을 좀 바꿔라.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마음을 좀 넓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가지려면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바뀌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 상태,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넓이로는 기뻐할 수도 없고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한마음같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넓히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좀 넓은 마음으로 대하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기준을 둘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내가 관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찌 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A라는 성도가 B라는 성도를 미워해요. 다 티 납니다. 티 안 날 것 같죠. 나는 저 사람 껄끄러워. 이거 별로 티 안 내고 몰래 몰래 비밀스럽게 하는 것 같죠. 옆에서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체면을 생각해서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지적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아, 저 사람 관계가 안 좋구나. 저 사람 별로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다 티가 나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여서 아, 저 사람이 별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함을 받고 있지도 못한데 굉장히 넉넉한 마음으로 저 사람에게 포용력 있게 행동하고 있거나 이거를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면 또 압니다. 참 이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속일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왔을 때 아 목사님이 오늘은 평안해 보이시네 이런 때도 있고 아 목사님이 오늘 부부싸움을 심각하게 하셨는가 보다 이런 때도 있죠.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 목사님이 아 누군가를 사랑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목사님이 누군가를 딱 집어넣고 아주 그냥 저주를 쏟아붓네 막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사실 우리가 속이기가 어려워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기뻐하고 있는지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미워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전과 다르게 조금 넓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게 아니죠. 아, 제가 넉넉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널찍한 마음으로 예전과는 다르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고 마음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이 나왔잖아요.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왜 널찍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가깝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가까우시면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결국 조금 있으면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빡빡한 마음으로 우리 행동을 평가하시거나 용서하지 않겠다, 봐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원하는 게 있잖아요. 주님 허물이 있지만 조금 덮어주십시오.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갖고 서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내 허물이 들춤을 받을 것이니까 너도 네 옆에 있는 다른 사람, 그 사람에게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시험 보러 갈 때 특별히 주관식 채점을 하는 그런 시험을 보러 갈 때 택시를 탔어요. 잔돈 빡빡하게 안 거슬러 받고 그냥 택시기사에게 주고 나오는 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도 지금 시험 보고 내 동생도 시험을 보고 누군가가 채점을 할 건데 조금 넉넉하게 채점해달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좀 넉넉하게 대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나도 용서합니다. 나도 관용을 베풉니다. 주님 저도 용서를 받게 해주시고 저에게도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째 말씀하고 권면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조금 더 널찍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현실적인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마찬가지로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간구하라, 아뢰라. 이게 가장 현실적인 권면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그럼 관용하는 마음, 넓어지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심하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때들이 많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아뢰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속에 저 왼수 같은 인간을 용납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조금 이전과는 다른 마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이 눈꺼풀 못 들어 올립니다. 자기 마음 못 바꿉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애들이 벌써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3살만 돼도 그때 품었던 마음, 그때 하던 행동이 안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가짐이 늘 이렇게 품고 살아왔던 게 익숙해진지라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좀 제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7절. 응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 응답을 받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 마음에 응답으로 주시고 그래서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결국 이것도 참 묘한 부분인데요. 우리 바람은 어떠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환경이 바뀌는 거죠.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왼수 같은 인간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사회 나가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바람은 어떠냐면 저 사람은 나랑 뜻이 잘 안 맞아요. 내가 하는 걸 절대로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좀 치워주시든지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형편, 어려움들 이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것들 때문에 내가 기쁨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황들을 바꿔주시든지 우리는 이제 그걸 원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이다. 네 마음 안에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황과 환경, 내가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도응답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을 주실 것이고 그 평강이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슬픔이 들어오지 않도록 낙담이 들어오지 않도록 좌절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응답으로 들어온 평강이 네 마음을 단단하게 잘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부부싸움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십자가를 맡겨주시고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부인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나는 당장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맞다. 네 남편, 네 부인은 왼수 같은 사람이니까 그 녀석이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당장 이혼해라. 저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도 결국 응답은 어떻게 받죠? 그래, 내가 조금 마음을 바꿔야지. 그렇게 응답을 받지. 아, 맞아. 저 인간이 심판받아 마땅히 죽어야 돼.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상황은 안 바뀌는 때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조금 더 회개하고 조금 더 넉넉한 마음 가지고 다른 마음가짐을 품어야지 이렇게 응답받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물론 계속 막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로서 욕심을 품는다면 이 뒤에 바울이 그 사람도 바꿔주시고 어려운 환경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응답을 좀 약속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이 그 내용은 쏙 빼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아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네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평강이 네 마음을 지켜주시게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응답에 대해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은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다른 성도를 돌볼 때, 양육할 때 어떠해야 되는가? 어찌 보면 거꾸로 역순일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기뻐하라, 두 번째는 관용하라, 세 번째는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은혜로 누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제 현실 속에서는 역순인 거죠. 내가 기뻐하려고 보면 기뻐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될까? 관용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넓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넓은 마음 품기가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점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넉넉함을 주실 겁니다.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갖게끔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가 조금 더 폭이 넓어지면 지금은 막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어려워하는 마음만 있다가 이 마음이 조금 넓어지면 그 넓어진 틈새 사이에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기쁨이 찾아와서 기쁨을 조금씩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면 또 그만큼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결국에는 우리 모든 마음이 다 기쁨으로 차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권면했던 마음들이 우리 마음이 되어주고 이런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하게도 현실은 거꾸로일 때가 참 많아서 마음이 기쁜 사람은 자꾸 편안하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오고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내 마음조차도 주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올 힘이 없는 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누리기 원하면, 마음을 바꾸고 넓은 마음 갖기를 원하면, 성도를 섬기며 온전하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직분 감당하기를 원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이 다른 데서 권면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또 우리가 만약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면, 또 관용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바꿀까? 어떻게 해야 넓힐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기쁨을 누릴까? 잘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응답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넓어진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뜻이 맞지 않아서 아웅다웅 다투는 일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심지어 한 집안 안에 원수가 있는 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참 이 세상은 누군가가 만든 찬송가 가사처럼 죽을 일들이 많이 쌓여있는 그런 세상임을, 또 심지어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조차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기뻐하며 교회를 섬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 누리며 주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 스스로도 가장 자유로운 풍성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평안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